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기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서 출생하시고 어디에 거하게 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마태와 누가복음만 적고 있고, 마가복음은 뭐 아시다시피 급하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바로 들어가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장 첫 모습을 영원 전까지 올라가서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던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데서 출발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장의 서론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는 관계없이 또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복음이 원래 의도했던 독자와 마태복음이 처음에 의도했던, 염두에 두었던 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헬라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누가의 그 복음서이고, 마태복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공동체에 읽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유난히 자주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존재와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일부이고, 그것을 대단원에 일단 막을 내리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예수께서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라는 그 출신지 꼬리표가 달리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에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도 성취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 1장과 2장을 읽으면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경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네 번은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글에 출처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에 있는 임마누엘의 그 예언 말씀이시죠. 말씀이죠. 그리고 2장 6절에 가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선지자 이름과 그 출처까지도 분명하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표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 하는 구절은 전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합니다. 나시린을 음역을 하면, 헬라어로 나시린을 음역을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헬라어 음역과 비슷해서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그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 말과 비슷한 그 표현으로 들려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선지자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데서 발췌한 그 인용문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종합해 보니 그가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이 예언의 성취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 마태가 앞에 네 번에 걸쳐서 구약의 인용문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선지자가 말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데 비해서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선지자의 어떤 기록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중심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독자로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나시고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으로 주권과 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래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국가가 되어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 국가로 식민 통치를 해오던 때입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릴 때까지, 로마가 다스리기 직전에 약 한 80년 남짓 하스몬 왕조라는 그 독립국가가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데 저기 물이 있어서 벌컥벌컥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났더니 그 물이 소금물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이 이전보다 더 심해져. 마실 당시에는 목이 시원하겠지만 마시고 난 후에, 다 마시고 난 후에는 훨씬 갈증이 심해질 겁니다. 아마 그 로마가 지배하기 직전에 80년 독립국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 독립의 열망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연히 유대인들의 이 정치적인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그들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투영이 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확보한 군주적인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것이다, 그들은 온통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로 메시아를 채색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속에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는데, 워낙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행보가 메시아의 그것과는, 메시아의 것으로 기대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철장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깨부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나라들 중에 높여서 더 이상 어떤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왕국으로,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답으로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사칭한 자로, 세상을 어지럽힌 자로,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로, 로마를 자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정죄하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거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라고 합시다. 마태가 가장 염두에 두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떤 주제겠습니까? 메시아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장과 2장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일을 하실 텐데 원래 어떤 분이신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사를 적을 때 이 주제들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비교적 출처가 정확하다고 했던 그 네 개의 인용구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실 임마누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가 될 것,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또한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라 하는 기록을 통해서 참으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룰, 구원의 완성을 이룰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비탄과 절망에 빠진 그런 정도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메시아라는 사실도 다 말해주십니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한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확실한데 그 메시아가 너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구원자, 절망 속에 소망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현실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불행한 우리의 사정을 통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문제의 근원을 짚는 진단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테레비를 열심히 보던 때라,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보던 때라 그 내용들을 거의 꿰고 있었는데요. 허준이 궁에서 이제 그 궁궐의 의원으로 일할 때 왕자였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왕자가 입이 자꾸 돌아갑니다. 안면이 마비가 돼서 이름도 안 까먹어요. 병명이 구안화사였습니다. 구안화사에 걸려서 자꾸 입이 돌아가는데 침을 놓으면 나아서 돌아가고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삐뚤어지고 그러기를 몇 차례 하고 허준을 만나서 허준이 진단을 내리는데 이거는 입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암입니다. 입이 돌아가는 것은 위암 때문에 생긴 증상이지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위암을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진단 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먹는 것도 잘 먹고 술도 말로 마시고 괜찮으니까 입이나 고쳐내 이럽니다. 그러나 허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시켜서 그 근본되는 위암을 처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증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불행을 느끼는 그 증상만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증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훨씬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낀 이유가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개선이 되면, 바뀌면, 더 잘 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낫지 않는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보다 그들의 존재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죄악을 징벌하고 심판해서 없애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문제를 징벌하고 정죄하고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절대군주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자신의 직무를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시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침을 받아야 할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물이 가장 깊은 골부터 채워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마태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통해 이 선지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나사렛은 정치적, 종교적 변방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곧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났습니다. 지리적, 종교적 변방에 있기 때문뿐 아니라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나사렛이 속해 있는 그 땅은 원래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고 모세가 처음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가장 비옥하고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을 차지했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생명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제가 졸업여행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성지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 갈릴리 북쪽 지방까지 여행할 일이 생겼는데 갈릴리 북쪽으로 가니까 여태까지 보아왔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이렇게 로키 산맥 같은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로키 산맥 같은데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무엇이든지 풍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땅이고 풍성한 땅인데 이 땅을 가리켜 왜 이사야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랬을까요?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고 신약의 지명으로 하자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가장 참혹하게 체험해야 했던 그곳으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처음에 나눠줄 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하고 물이 풍부했던 땅이 왜 사망의 땅이 된 것일까요?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맺지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기준, 흑암에 거하고 흑암에 광명에 거하는 기준, 또 생명과 사망에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외부적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그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곳을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주실 것이요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주리지 않게 하고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있는 곳이 아무리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맺은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아울러 선언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 따라 원래 풍성하고 비옥했던 땅이 사망의 그늘진 흑암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약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도 나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 다시는 그들이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중보로 맺은 옛 언약은 깨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해 주신 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 찾아오심에 대하여 그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거한 사망의 땅, 어둠의 땅까지 자기 아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권세로 왕노릇하지 않으십니다. 섬김으로, 희생하심으로, 죽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왕노릇하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이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겠다. 그 영광스러운 첫 걸음을 내딛으신 이 성탄절에 우리도 그 길로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야겠다 하는 다짐과 소망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오해하여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대하여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 말씀은 신약까지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함과 용서함과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망친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났으니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길로, 우리도 섬기는 길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하는 길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단지 소원과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